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1절입니다. 시편 119편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심히 나를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5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터인데 이 구절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교만으로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다양한 형태의 교만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딤이라고 하는데요. 복수형입니다. 제딤. 주제 넘은 사람들.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을 벗어난 행동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제딤이라고 합니다. 주제 넘은 사람들. 이런 우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는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한번 훌훌 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하늘을 날다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들에게 이 개구리가 다가갔습니다. 나도 한번 하늘을 날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리가 날개가 없어서 넌못 날아. 그랬더니 개구리가 오리들의 말을 듣고 낙심을 합니다. 그렇게 상심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다가가서 좋은 생각이 있다고. 내가 긴 막대기를 주워와서 막대기 중간을 물고 있으면 너희 오리 두 마리가 막대기를 물고 하늘을 날면 나도 날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오리들이 좋은 생각이다고. 대신에 절대 날면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줍니다. 잠시 후에 하늘 높이 솟아오른 개구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니 세상 풍경이 참 장관이고 아름답습니다.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대단하다.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라고 묻자 막대기를 꽉 물고 있던 개구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라고 말하는 순간 아래로 추락했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화가 누가 지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주제 넘음, 제딤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분과 능력을 벗어난 행동과 생각을 하는 주제 넘게 행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딤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였을 때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기본 컨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어 단어입니다. Godless. Godless. 하나님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구절을 잠시 한번 보겠는데 85절입니다. 8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제딤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아까 제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godless라고 그러죠. 왜이 사람들이 나를 헤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팠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경건한 사람을 해치려고 함정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컨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한다는 거죠. 그것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위험한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을 모른 채 시편 53편 1절 앞부분 잠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Godless. 이것이 교만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 경우, 그분이 살아있지 않는 경우에 교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의 세계관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희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경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힘 삼는 대신에 자신의 부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쓰더라도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가들레스 제디임의 그림입니다. 자, 53편을 잠시 봤는데 그 앞에 편 보십시오. 시편 52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시추에이션이 어떤 건지 압니다. 에돔인 도엑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붙어서,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그 권력에 잘 보여서 자기가 잘 되려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의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사울에게 보고하던 때, 시편 52편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근데 그것을 잡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그런 사울 왕의 비위를 맞추어서 내가 성공하고자 도모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돔 사람 도엑이란 자예요. 사절에 뭐라고 그래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7절. 이 도엑이란 자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의 생각 세계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가? 힘을 다해서 부와 재물의 확보에 힘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리낌 없이 자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을 없애려는 사울 왕의 의도를 눈치채고 사울 왕에 붙어서 이것을 성공의 기회로 생각해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방문했다. 이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일신의 유익을 챙기는 거죠. 왜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것이 교만의 핵심이고 그 단어를 제딤이라고 부른다. 제딤.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래서 교만한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두고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지금 21세기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이 세상은 항상 응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돈 벌기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돈이 된다 싶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변경시켜서라도 돈을 버는 쪽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의식해서 그것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요? 바보처럼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냐.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의 조롱의 형태입니다. 5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죄범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미국의 아주 오래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무신론을 강의하고 있는 도중에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자기 앞에 있는 탁자에 자기 시계를 꺼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5분간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에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 시간 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실패한 신에 불과하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5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잉글솔이 이렇게 외칩니다.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다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당시에 그 신학자였던 데오도르 파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건, 이러한 해프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그솔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의존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신세를 져야 된다는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신세를 지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 사람은요. 그냥 평시에 이렇게 지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르르 보는 위치에 서게 되면 희한하게 이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우르르 보는 그런 지위에서도 여전히 그는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그런 지위, 뭔가를 가지고 성취하고 그래서 군림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면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왕의 지위 아니겠습니까? 왕의 지위에 오르면 많은 백성의 눈에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로 비쳐요. 그때 왕들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된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언젠가 죽게 될 것을 언젠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망각한 채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애굽 여러 왕조의 그 바로 왕들이 신의 아들로 군림하면서 애굽 전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적인 신의 클래스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바로의 종으로서 너희들은 바로를 섬기는 종으로서 지음을 받았다.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군림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들 또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한갓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르르 보는 추앙의 대상이 되면 자신의 진정한 위치에 대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진실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장치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위치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문구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기억하라. 무엇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식 때 에트루리아의 관습에 따라 얼굴을 붉게 칠하고 이제 네 마리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지르는 이제 프레이드를 합니다. 이런 환영을 받는 당사자는 마치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때 재미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개선식 마차에 가장 비천한 계층에 속하는 노예 한 명을 이 장군과 함께 탑승시킨대요. 이 노예의 임무가 뭐냐 하면, 개선식 동안 끊임없이 그 개선하는 장군의 귀에다가 메멘토 모리를 속삭이는 임무예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메멘토 모리를 외쳐줄, 속삭여줄 노예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영혼을 지킬 파수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 주의 말씀을 메멘토 기억하고 있었던 그러한 왕은 성공적으로 왕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왕들, 주의 말씀이 없었던 왕들은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못 넘기고, 어떤 경우 6개월 못 넘기고, 1년,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살해된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었던 왕과 없었던 왕들, 형격한 차이가 있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전능자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말을 하는 인간 왕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인간의 생리와 생각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요구하기 전 40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들이 언젠가 왕을 요구하는 때가 올 것이다. 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면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7장 잠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400년 뒤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리고 16, 17절에 보면은 이 두 절에 걸쳐서 그때 왕으로 세워질 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파워포인트는 16, 17절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첫째는 군마를 많이 확보하지 말 것. 군마가 뭐예요? 전쟁에 쓰이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인 군마를 많이 확보해서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라.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들의 국방력이다. 두 번째, 많은 아내를 두려고 하지 말라. 많은 이방 여인들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몰락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과 금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탐욕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은과 금, 불을 탐하지 마라. 왕은 군사력 의존하지 마라. 많은 아내 두어서 몰락의 원인을 만들지 마라. 탐욕을 경계해라. 돈, 섹스, 권력이죠. 이것은 대한민국이고 뉴질랜드고 지금이고 과거고 항상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가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왕적 임무를 수행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런다고 되나요?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십니다.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아주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으로 즉위하는 그날부터 바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 앞에서요. In the presence of the Levitical priests. 레위 지파 제사장 몇 사람들이 둘러보는 데서 꼼꼼하게 한자 한자 뺏기라는 거예요. 왕이 필사해서 완성된 두루마리 책, 율법책 두루마리를 그리고 곁에 보관해서 자기가 필사한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읽고 또 읽어서 어떻게 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리로 보는 이 왕의 자리가 사실 그곳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비슷한 유의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근데 그것이 타락으로 가는 교만의 마음이 들게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렇지 않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가? 필사본, 하나님 말씀 필사본을 자기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가지고 그것을 두고 읽어가면서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목적은 내가 뻐기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기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행위를 내가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백성인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선한 통치에게 도구가 되도록 세우신 것이다. 나는 이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 결심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율법책에 내가 쓴 필사본을 옆에 두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20절 어떻게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고. 그렇습니다. 왕도 이스라엘 백성의 같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의 지위에 있는 자신 또한 그의 통치하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형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힘센 적국이 침입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읽고 마음의 새긴 가운데 대응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 51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될 수도 있고요. 애굽의 바로 왕일 수도 있고요. 아수르 왕일 수도 있고 블레셋일 수도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는 godless한 상태로 나를 심히 조롱하고 위기상을 조성했을 때에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속성은요. 상대방보다 내가 위라는 점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힘과 지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세우길 선호해요. 그래서 없어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생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가 여기서 태어나고 영어를 잘하고 해도요. 한민족 핏줄이에요. 그거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흐르는 어떤 하나의 정서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허영과 체면이라는 문화적 토양이 주는 우리의 취약점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 과시가 은근하게 비밀한 차원에서요, 삶의 중요한 가치로 내려오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 농, 공, 상, 사, 선비. 선비로 책을 대하고 손에 흙 안 묻히고 그렇게 한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뭔가가 이때까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그 후손들이었죠, 여러분이. 근데 이것이 약한 지점이에요. 주님을 섬길 때.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협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부풀리고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문화 가운데서 자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겸손을 배워나갈 것인가. 올해 2022년 5월 25일 저를 선교사에게 길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김광신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이분은 대단한 선교 지도자였습니다. 위키백과에 올라온 그 자료에 보면 이런 김광신 목사님에 대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2006년 기준해서 250여 명의 선교사를 52여 개국에 파송하였는데 이미 몇 해 전 피터 와그너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 은혜 한인 교회는 미국인 교회를 포함한 미국 내 존재하는 모든 단일 교회 중 가장 큰 규모의 선교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김광신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이 낳은 선교 지도자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인격적으로나 선교적인 리더십에 있어서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뛰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었지만요. 저는 한국의 대한항공에 근무할 때 이제 김광신 목사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가 1990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항공 국제선 그 탑승 수속가에 근무했었는데요. 그 여정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목사님이 일반석 탑승권으로 수속을 마치고 기내에 들어가 계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할 좌석이 몇 개 있었습니다. 시즌별로 노쇼라고 그러는데 예약을 보통 그 이코노미 클래스 숫자보다 한 120% 정도 더 받습니다. 예약을. 왜냐하면은 이 30% 정도는 그 공항에 안 나타나는 승객이 있기 때문에 예약가에서 이렇게 미리 많이 예약을 받습니다. 근데 그 통계를 깨고 사람들이 왕창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좌석이 모자라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이코노미석에 있는 사람들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그날따라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할 좌석이 한 서너 개가 생긴 거예요. 아, 잘 됐다. 아, 목사님께 이거 비즈니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보딩패스를 이제 뽑아가지고 기내로 찾아갔죠.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 좌석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상도 말로 괜찮다, 됐다. 나 잘난다. 아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경하게 목사님 이미 지금 다른 성격이 오고 있으니까 비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제가 그때 근무할 때 보면은요,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것을 아시는 분들이 살짝 다가와가지고 혹시 오늘 업그레이드 없습니까? 찾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이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업그레이드 된 탑승권을 제가 건네드리고 돌아오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누리는 부여를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 됐든지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과 약점은 숨기려고 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신이 성취한 업적들 은근하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어떤 체험들 나누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영적 은사들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은밀하게 과시하고 싶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작은 교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엇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의 여기시고 기중이 여기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몇 주 전에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씨름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준비 안 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만 대신에 겸손을 배우는가? 이 간단한 예를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의 영으로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겸손의 영을 연습하고 여전히 주님을 붙들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을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을 토령해서 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배경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것이 내일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앞두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세요. 어떤 한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라는 행동입니다. 13장 4절 잠시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누가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행동은요 분명하게 그때 당시 문화로는 주인의 수발을 드는 노예의 행동입니다. 보통 긴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긴 수건을 그 남은 부분을 물로 씻은 주인의 발을 닦는 그 그림이거든요. 5절 보십시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유대인이 식사 자세로 비스듬히 왼손을 개고 누워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어깨 둘렀던 그 수건으로 물기를 지금 닦아내기 시작해요. 제자들 너무 불편하겠죠. 자기들 스승이.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선생이신 당신께서 주인이신 당신께서 어떻게 노예처럼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엇을 마음에 새겨넣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물으신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대의 마음이 아주 불편한 가운데 지금 무슨 말 하시려고 그러시나? 주님 입장에서는 내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각인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큰 의문을 가집니다. 왜 주님께서 노예가 하는 행동을 하실까? 주님께서 선생이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13절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이것은 세상 정신은 아니에요. 예수 정신이지 세상 정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겸손의 영이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지 세상의 영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높은 지위, 높은 신분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낮은 지위, 낮은 신분의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팽배했고 지금도 팽배한 세상 정신이에요. 세상 영입니다. 선생은 제자 위에 군림하고 주인은 노예 위에 군림하는 것. 그래서 선생이 데리고 하고 주인이 데리고 하는 것, 왕이 데리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정신이에요. 근데 선생이 제자의 발을,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어주는 것.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될 주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것이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에요. 진정한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Jesus followers들입니다. 최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지위에 해당되는 십자가 죽으심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주님께서 남기신 어떤 것을 따르라고 팔로우로서 그게 제자의 기본 개념이란 말이야. 선생을 따르는 것.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부분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어놓으시고 별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든지 복음서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복이 있으리라 라는 구절을 보면은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아 이게 복이 있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가? 지금 내 영혼이 학습이 안 돼서 그것이 은혜로 안 다가와요.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이 많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 이것은 엄청나게 큰 강조예요. 히브리서 줌 기도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자매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엄청난 강조라고. 17절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정말 너희들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해다오. 당부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있는 뭐 동료, 친구, 선배, 후배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동창들을 만나고 오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을 연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지속적으로 붙잡을 때 이런 변화를 느낄 거예요. 동창들이 잘 되고 있고 동창들이 여러분보다 속도감 있게 어떤 성공의 가도를 달려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위축되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어떤 확신 때문에 은근한 만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아 너희들 그런 삶 사냐?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이 나에게 있다. 시편 119편 83절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83절이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악화되어서요. 정말 살아가기 힘들 때 그것을 여기서는 포도주를 담는 양가죽 부대가 연기를 많이 쓰여가지고요. 그 확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이 가죽이라는 것은 연기 많이 쐬면 이렇게 쭉 서 있던 것이 이렇게 폭삭 죽어들거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악화되어서 힘든 상황이 확 다가올 때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 율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강력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과 기도를 통해서 2023년 지금 한 18개월 정도 남았는데 1년 6개월 동안에 이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1년 6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자동차 보험도 올라가 있을 것이고 연료비도 올라가 있고 리터당 가격도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100불로 200불로 살 수 있는 그 식료품의 양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1년 반 뒤에 무슨 환경이 또 어떤 전쟁의 소문이 어떤 또 역병이 1년 반 사이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내면의 엄밀한 확신 가운데서 그 희락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내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되 주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열 때마다 내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더 커져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